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중단 필요성에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휴전 합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두 정상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과의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접촉 증대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한 미군 전략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중부 켄터키주에 위치한 포트 캠벨 기지를 방문해 곧 이라크에 파병돼 이라크와 쿠르드군 훈련을 지원할 100일 공수사단 장병들과 만났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ISIL은 위협을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며 미군은 위협이 확산되는 곳은 어디든 이를 척결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이라크 정부군을 남쪽에서 진격시키고 북쪽에서는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로 압박해 모술을 포위하면서 ISIL을 제거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미군은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리아 반군들의 훈련도 지원하게 됩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예멘인 10명이 오늘 중동국가 오만에 도착했다고 오만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도 앞서 BOA에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10명이 중동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연설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피해 가족들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군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사 241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유족들은 이란 측과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들은 이란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란 중앙은행 측은 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14년 미국 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에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테러 공격을 가해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고급 쇼핑몰과 호텔, 대사관, 사무실 건물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몇 차례 폭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군들은 이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후 늦게 공격을 모두 제압했고 반군 5명 모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 사망자 2명 가운데는 네덜란드인이 포함됐습니다. ISIL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한 가운데 ISIL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외국인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보안군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불법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이 남동부 지역에 차량 폭탄 공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어젯밤 디야르바키르주 시나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디야르바키르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쿠르드 반군들이 경찰 본부와 인근 경찰 주거시설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복권 얘기 자주 드리네요. 미국의 파워볼 당첨금이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액으로 불어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죠. 이 복권 열기가 미국 대통령 경선 후보들에게도 미쳤던 모양입니다. 복권 당첨금이 무려 15억 달러에 이르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복권을 샀었다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선거 자금으로 쓰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공화당 후보 제프시 후보는 직접 산 건 아니고요.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선 주자가 개인으로부터 특정 한도 이상의 자금을 기부받지 못하는 것이 선거법인데요. 만약에 당첨자가 됐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생겼을 거라는 농담도 하더군요. 백악관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복권을 구입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은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요. 복권은 샀지만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다른 기자의 농담에 백악관 브리핑 장소가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파워볼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요.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또 얼마나 받게 될까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월 15일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예상합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분포.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Phil Collins가 부릅니다. Do you remember?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ISIL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주요 거점들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사태가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중심가의 상점 밀집 지역에서 연쇄 폭탄 공격과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 폭발로 시작된 상황이 테러범들과 경찰이 오후까지 대치하면서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범인 5명이 모두 사살됐으며 상황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으로 네덜란드인 한 명을 포함한 민간인 두 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요?
ISIL 관련 매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체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ISIL이 있으며 현지 외국인과 이들을 보호하는 경호요원들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인도네시아 경찰도 테러 공격의 배후에 ISIL 관련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테러범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 벌어진 연쇄 테러 공격을 모방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보당국도 앞서 ISIL의 테러 경고에 관한 첩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파리에서는 ISIL의 연쇄 테러 공격 때문에 130명이 사망하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자카르타에서는 사살된 범인 5명을 제외하면은 민간인 사망자는 2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테러 공격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오전 10시 50분쯤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이 커피숍과 인근 경찰 초소 등을 급습했는데요. 처음에는 자폭 테러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나중에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폭이 아니라 범인들이 수류탄을 여러 곳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범인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몇 시간 동안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 6번의 폭발음과 치열한 총격이 들렸습니다. 또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 폭발에 이어서 엎드린 채 황급히 대피하는 시민들, 또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들 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도 있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들이 범인들과 총격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인 5명을 모두 사살하고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공격이 벌어진 곳이 자카르타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중심가라고요.
네, 이 폭발이 발생한 곳 중 하나는 미국계 카페 체인인 스타벅스였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여러 서방계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테러 공격이 벌어진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UN 사무소가 있고 또 500m 떨어진 곳엔 미국 대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이 중심가였고요. UN 사무소 건설은 테러 공격 직후 폐쇄되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IL은 이번 공격이 외국인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도 당부를 했네요.
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요. 테러 공격 직후 TV로 방송된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범인들의 목적은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은 이런 테러 행위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관련 조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제사회 대응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이어서 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ISIL의 배후임을 주장하는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번 주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도 ISIL이 배후로 추정된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 이번 주초 이제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네. 지난 12일 이스탄불의 주요 관광지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경찰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ISIL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폭한 남성은 시리아 국적이었고 또 이번 테러 관련 용의자로 여성 한 명이 체포됐는데 ISIL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이들과 별도로 러시아인 3명을 포함해서 ISIL 대원으로 의심되는 인물 수십 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네요.
네, 뭐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이 방법까지 공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ISIL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그만큼 국제연합군의 ISIL 대응작전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터 장관은 어제 켄터키주 포트 캠벨 부대를 방문하고요. 곧 이라크에 순환 배치될 101 공수사단 장병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카터 장관은 ISIL이 암과 같다면서 중심부는 물론이고 퍼져있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핵심 거점인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는데요. 우선 모수를 탈환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이라크군이 북쪽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압박하고 주변을 차단한 뒤 ISIL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과 쿠르드 민병대 모두 최근에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ISIL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요충지들을 탈환했었죠.
네.
또 시리아 라카에서는요. ISIL이 이슬람 국가를 수립을 선포한 이 수도라고 주장하는 이 중요한 가장 핵심 지역인데요. 현지 시리아 반군이 ISIL을 몰아낼 수 있도록 훈련과 무장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군 특수작전 병력이 이미 ISIL 대응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견됐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혔다고요.
네, 미군은 지난해 12월에 이 수백 명 규모의 특수 원정 타격 부대를 이라크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모두 활동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카터 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200명 규모의 병력이 이미 이라크에 도착해서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들이 ISIL 지휘관 등 핵심 표적을 살해하거나 붙잡는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네.
미군은 어제 이라크 모술의 현금 보관 창고를 공습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카터 장관이 이 서방 동맹국들과의 ISIL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곧 유럽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다음 주 파리에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 국방장관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카터 장관은 해당 국가들 모두 ISIL을 소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터 장관은 또 어제 연설에서 ISIL을 비롯한 테러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또 초점과 위치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서아프리카 3개 나라 에볼라 사태 종식을 선언했네요.
네. WHO가 오늘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의 에볼라 사태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 나라는 시에라리온과 기니, 라이베리아인데요. 지난 네. 2년간 에볼라 사태를 겪었죠.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에볼라 사태 종식이 선언됐고요. 오늘 라이베리아에서도 더 이상 에볼라 발병자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WHO는 42일간 에볼라 신규 발병 사례가 없으면 에볼라 사태 종식을 선언합니다.
네, 이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났고요. 또 확산 조짐까지 보이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니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 주변국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로 확산이 됐는데 지난 2년간의 에볼라 사태로 모두 11,000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네.
이들 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현지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온 사람들이 에볼라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들을 진료한 의료진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면서 에볼라가 더욱더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이 됐었죠. 하지만 네. 오늘 마침내 사태 종식을 선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해당국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에볼라 종식 사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가레찬 WHO 사무총장은요, 에볼라의 모든 발병 경로를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 큰 성과라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제 이란의 미국 테러 피해 가족에 대한 배상 문제를 심리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한 반박 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또 사상 최고 당첨금으로 큰 관심을 모은 파워볼 복권에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번 주에는 기계 고장 때문에 이란 영해를 침범한 미 해군 경비정 선원들을 이란이 억류했지만 또 신속히 풀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결된 이란 은행의 자산을 테러 피해 가족에게 배상해주는 문제에 관한 소송을 또 심리했는데요. 이 소송 내용부터 알아보죠.
네, 사건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1983년에 중동에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에서 자동차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 미군 241명, 2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미국인에 대한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던 사건인데요. 이 미국 법원은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란의 지시를 받고 이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베이루트 테러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또 1996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테러 사건, 또 2001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희생자 가족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러 사건의 책임이 이란에 있으니까 이란이 이란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을 희생자 유족에 대한 이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소송인데요. 네. 희생자 유족은 2012년에 제정된 이란 위협 축소법 또 시리아 인권법을 근거로 이란 중앙은행인 마르카지 은행의 자산을 이용해서 배상금을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베이루트 테러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이 지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여러 하급 법원이 희생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7년에는 이란 정부가 유족에게 27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요. 그러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 이란 정부의 자산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 뉴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돼 있던 이란 중앙은행 자산을 발견해서 20억 달러였습니다. 이 네. 20억 달러를 발견해서 동결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미 의회가 지난 2012년에 미국 내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 중앙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네, 연방의회가 이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러 희생자 가족 측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나온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대법원 심리 분위기를 보면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예측도 가능할 텐데요. 어제 대법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이 연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방의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이게 바로 쟁점입니다.
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의 그 같은 행동이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등 몇몇 대법관들은 의회에 또 그런 2012년 법을 통과시킬 만한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 12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응해서 공화당 대표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반박연설을 했죠.
네, 뭐 다들 예상했던 대로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능해서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 또 소득 수준을 올리기엔 이 경제 성장이 너무 미약해서 미국인들이 쪼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놀랬겠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더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헤일리 주지사는 미국이 고장난 이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최근 미국 내에 퍼지고 있는 반이민 정서를 우려했습니다.
During anxious times, it can be tempting to follow the siren call of the angriest voices. We must resist that temptation.
불안한 시기에는 분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숨졌죠.
네.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이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그런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나중에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트럼프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인종이나 종교를 근거로 법을 만든 일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트럼프 후보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프시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 등 교육이나 이민 문제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헤일리 주지사가 인도계 여성 정치인인데요.
네.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죠.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인도 푼잡주 출신인데요. 1960년대 말에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는 화요일에 반박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미국 법을 따르고 또 미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헤일리 후보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어떤 반응 보였을까 궁금한데요. 뭐 트럼프 후보 하면은 말이 또 거칠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헤일리 주지사가 올해 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폭스 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 주자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일리 주지사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아무래도 부통령 후보로 뽑히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는다면 헤일리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고르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그렇고요.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은 헤일리 주지사 이번 연설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공화당 내 그 강경 보수 세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헤일리 주지사의 비판은 외부 후보들에 대한 비주류 후보들에 대한 주류 공화당의 공격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네.
이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하원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제프 덩컨 의원은 정치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제도권 공화당, 주류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에 수긍하는 미국인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보수 컬럼니스트인 앤 컬터 씨는 트럼프 후보가 헤일리 주지사를 추방해야 한다면서 아주 강한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지도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헤일리 주지사가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헤일리 주지사는 라이언 하원 의장의 요청으로 이 반박 연설자로 나섰던 건데요.
네.
이 라이언 하원 의장 측은 이번 연설과 관련해서 헤일리 주지사에게 별로 조언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한 반박 연설은 이 공화당 주류와 의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이 정치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네.
이 헤일리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를 비판한 건 주류 공화당이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정치 전문가들.
네, 자,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닙니다. 네, 예. 안타깝습니다.
네, 미국 파워볼 복권 얘기인데요. 간밤에 누군가는 억만장자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당첨 번호가 나왔는데요.
네.
무려 15억 8,600만 달러입니다. 뭐 거의 16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네.
이 미국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아, 최소한 3명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플로리다주에서 당첨 번호가 찍힌 복권이 팔렸습니다.
네.
이 아직 공식적으로 당첨자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현재 인터넷에 이 당첨 번호가 찍힌 복권을 든 사람의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당첨자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300만 분의 1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확률을 뚫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네네.
당첨자가 최소한 3명이라고 했으니까 세 사람이 나눠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이 세금을 제하고 9억 3천만 달러를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사람당 3억 달러 넘게 받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또 29년에 걸쳐서 나눠 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 받으면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이 당첨자들이 한꺼번에 받기 원합니다.
네. 자, 사상 최고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금이 불어나게 됐을까요?
네, 지난해 11월 초부터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상금이 계속 쌓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이 상금이 더 커집니다.
네.
또 상금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복권을 많이 사게 되니까 이 눈덩이처럼 상금이 불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상금이 2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 파워볼 복권 한 장은 겨우 2달러인데요.
네네.
뭐 숫자 6개를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인데 이 복권 판매 수익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네. 그 주에 따르렸는데요.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이 파워볼을 판 주가 이 각각 수익금을 챙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달러어치 복권을 팔았다고 하면 그 가운데 2천만 달러 정도를 주 정부가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주가 이 복권 수익금을 교육에 투자하는데요.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재산세를 낮추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파워볼 복권이 모든 미국의 주에서 다 파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엘라바마와 알래스카, 하와이, 미시시피, 네바다, 유타 이렇게 50개 주 가운데 6개 주는 이 파워볼 복권을 팔지 않습니다. 이 네바다와 미시시피 주는 그 주의 도박 산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엘라바마와 미시시피, 또 유타 주의 경우 또 종교적인 이유로 복권을 팔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와이에서는 모든 종류의 도박을 금하고 있고요. 알래스카주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이 경제적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파워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런 주에 사는 주민들 또 다른 주에 가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 경계선 부근의 상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서 이 복권을 사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사는 주민들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뭐 사고 싶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 파워볼 복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도 살 수 있고 또 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 내려와서 복권을 사간 사람도 아주 많고요. 멀리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이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네.
예, 앞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대통령 후보들도 이번 복권 열풍에 동참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동안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갑자기 굴러들어온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폐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투자를 잘못해서 상금을 금방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복권 추첨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많은 조언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금을 한 번에 수령하지 않고 매년 나눠서 받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복권을 살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사는 게 좋다고 권했는데요. 어차피 안 될 게 뻔하니까 좀 더 오랜 시간 행복한 꿈이라도 꾸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 꿈은 이제 종료가 됐네요.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베리 매닐로우가 부릅니다. I can't smile without you 들어보시죠. You know I can't smile without you. I can't smile without you. I can't laugh and I can't sing. I'm finding it hard to do anything. You see, I feel sad when you're sad. I feel glad when you'r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이었네요. 터키 해안에서 3살짜리 한 사내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일란 크루디라는 이름의 이 꼬마는요. 시리아 내전에 피해서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가려다가 배가 뒤집혀서 그만 죽고 말았는데요. 파도에 밀려서 다시 터키 해안가로 떠밀려온 아일란 쿠르디의 잠든 듯 애처로운 모습은 전 세계가 시리아 내전과 난민 사태에 관심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시리아 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인 2011년 3월 중동 지역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아랍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해 전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주변의 여러 중동 국가들로 들불처럼 번졌고요. 시리아 역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시작된 이 민주화 운동은 어느새 유혈폭력 사태로 바뀌었고요. 이윽고 내전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시리아 내전은 왜 일어난 걸까요?
시리아의 비극은 2011년 3월 남부의 작은 도시인 다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학교 벽에 낙서를 한 아주 작은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낙서를 한 아이들이 당국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이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죠. 그런데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시위자 몇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그러자 정부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기갑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에 발포했고요. 사상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갔습니다. 반정부 시위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정부군을 내쫓기 위해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혈폭력에서 내전으로
시리아 사태는 처음에는 민주화 요구와 독재에 대한 항거로 시작됐지만 유혈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민간인들도 무기를 탈취해 무장을 하고 반군을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 곳곳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요. 급기야 2012년에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와 제2의 도시인 알레포에서마저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는 더 깊숙이 내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누군가요?
네, 지금 시리아 정권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잡고 있습니다. 이 바샤르 알-아사드는 1971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30년 넘게 집권한 하페즈 알-아사드가 2000년에 사망한 직후에 치러진 명목상의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서 99.7% 지지를 받고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사드 집안이 지금 2대에 걸쳐서 45년 넘게 시리아를 장기 집권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종파로 따져보면 시리아 전체 인구의 15%에도 못 미치는 알라이파 사람들입니다. 이 알라이파는 시아파의 한 종파인데요. 그런데 시리아 인구의 75%가량은 순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시아파 정부군을 상대로 순위파 민간 반군이 싸우는 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한창이던 2014년 6월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전쟁 범죄 의혹.
네, 유엔 조사단은 정부군과 반군 모두 이 내전이 계속되면서 살인과 강간, 고문 같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정부군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이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살인 또는 비슷한 물질에 노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 반군 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9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한 해 뒤인 2014년 9월에 이 숫자는 무려 2배 이상 오르면서 19만 1,000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인 2015년 8월 현재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과 시리아 인권운동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내전을 피해 떠돌고 있는 시리아 난민은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시리아 곳곳을 떠돌고 있고요. 400여만 명은 국경을 넘어서 터키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같은 주변 중동국가들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변국은 몰려드는 난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단속하기 시작했고요. 갈 곳 없는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목숨을 건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터키 해안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꼬마 아이 아일란도 바로 이런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국제사회 개입.
시리아 내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국과 국제사회 개입으로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데요.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시아파의 한 종파인 알라이파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고요. 같은 시아파 국가인 레바논 같은 나라도 시리아 정부 편을 들고 있죠. 반군 편에는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순위파 국가들이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과 시리아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시리아 내전에 끼어들면서 시리아 사태는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거기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아사드 정권과 친밀한 러시아가 ISIL을 격퇴한다는 명목으로 시리아 내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사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힘든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Comfort is easy, isn't it? We do things the same old ways because it's comfortable and we're used to it. But perhaps now is the time to stretch those limits and try something new and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That's what Lindsay has been trying to do for her husband. Lindsay의 남편분도 늘 자신이 원래 해오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Lindsay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e'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ke,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But you're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you
and
have to.
Be patient.
You have to.
린지 씨의 남편분은 새로운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예전에 입던 옷이나 신발, 넥타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린지 씨는 I've had to buy him things like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남편을 위해 새로운 스타일의 바지나 신발을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that must be hard because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이라고 했죠. 남편분에게는 get out of his comfort zone, get out of his comfort zone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인데요. get out of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지역에서 즉 말 그대로 하면 편안한 곳에서 나오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Oh. But you're scary.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you
and be patient.
Right?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짐 브랭먼이 부릅니다. The Gift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the snow is falling down Children laughing all around Lights are turning on Like a fairy tale come true Sitting by the fire we made You're the answer when I prayed I would find someone And baby I found you And all I want is to hold you forever And all I need is you more every day You say
stood still but the colors fade away and the years will make us gray but baby in my eyes you'll sti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5년 1월 14일 오늘,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독일 알자스 지방의 카이저베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공부한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신학 교수가 되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9살 때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다룬 글을 읽고 평생을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뜻에 따라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고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가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Dr. Schweitzer runs a hospital for the people of Gabon. For the 40 years since he founded this hospital,
슈바이처는 가봉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헐벗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Il n'est plus sur terre, mais son esprit est resté sur terre. Il est dans ses paroles.
슈바이처 박사는 이후 1952년 인류의 형제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3년 1월 14일 오늘,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로비아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892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티토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벌이다 체포되고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 당시에는 움스크의 극진 좌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티토는 38살 때 유고슬로비아에 돌아와 사회민주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티토는 이후 유고슬로비아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수상과 외무부 장관이 되고 결국 1953년 오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As a statesman and a man, I remember him from that meeting as a statesman.
이후 티토는 신서구 정책을 취하면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밀고 나갑니다. 또한 티토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유고슬라비아의 통일을 지키며 경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티토가 사망한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혼란과 분열을 거듭하다가 결국 1991년 해체되고 맙니다.